오늘은 속히 오실 샬롬의 왕의 편에 서라. 샬롬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면서 경제학자면서 정치학자, 천재입니다. 이 박사님이 100년 후 Next 100 Years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셨어요. 그 책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100년 뒤를 예측을 쭉 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극동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잘 말해놓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G2로 미국과 쌍벽을 이루던 G2로 불리우던 중국의 미래는 부산이 아니라 붕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이 아니라 붕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무서운 단결력으로 일본은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최강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본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당연한 수순으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군사적인 강국이 되어가려고 하는 일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 한국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국에 대한 미래 예측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우리가 폭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쇠퇴하는 중국이 과연 앞으로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통일은 10년 또는 20년 후에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들 중에서 미국은,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 대국 아니까, 미국은 다른 대안들이 없으니까 환영할 것이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트럼프한테. 일본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다. 떨떠름한 거예요. 통일 후에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라, 크게 보라.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이 약해질 때 한국은 미국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더욱 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냉혹한 세계 정치 국제 질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탄 같고 가시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죠? 또 인구도 작고 땅도 작은데 지혜, 지식, 세계를 경륜할 수 있는 정신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글쎄요, 미국 학자가 쓴 책이라서 다분히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예측한 책이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정신분열 같은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고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정신분열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해산의 진통의 때에 과연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념, 어떠한 정신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이념, 사상, 정신의 아기가 자라나서 이 한반도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는 모든 것, 특별히 시간의 주관자, 무엇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관자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앞으로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열방과 족속들이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느냐 하면 샬롬의 왕, 만왕의 왕, 전쟁에 전능하신 평안을 주신 왕의 편에 설 때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영원히 안녕, 영원히 평안, 영원히 샬롬하게 될 것을 밝히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 유한이요 제한된 감옥 속에 살아가는 유배지에 살아가는 듯한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이며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날마다 근심이고 문제고 질병이고 가난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놓고 뭐냐 이게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육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숨을 내쉬면서 시작.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으로 영으로, 뭐라고요? 육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 별명들이 소개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선지자가 뭐냐? 선지국이 아닙니다. 선, 미리 선자, 지 알지자, 미리 아는 자들의 영, 영이신 하나님, 미리 아는 자들의 하나님을 항상 시대마다 보내세요. 이거 단순히 미래에 될 일을 보이는 쪽집게 도사, 전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마음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마음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예금하듯이, 예언하듯이 예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에, 그 심령에.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은 그걸 알게 돼요.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호흡, 내 호흡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입술에 내 입술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이 일종의 설교고 예언적 선포고 그게 여러분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들의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시대가 어두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권력과 여기에 막 사람들이 제정신을 안 차릴 때는 이 말을 하면은요 죽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는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정신의 말을 외치는데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땅에 육신에 제한됐기 때문에 자꾸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미워지는데 하나님 뭐라냐? 미워하지 마라. 벼락 떨어뜨리지 마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서 집집마다 평생연설을 하나씩 다 두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아, 웃지도 않네요. 저는 요즘 이제 철이 들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계속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오메가 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건강식품 오메가3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라틴어인가요? 라틴어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스펠이라는 거예요. 무슨 처음인가? 창조하셨지요?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한하신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을 해서 창조. 그런데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최후 심판이죠. 끝내는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해서 다시금 영원, 무궁, 무한, 무진장, 무제한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냅니다. 따라합시다. 끝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신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끝장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인데, 여러분이 집인데,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 끝장을 내세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끝장을 내야 돼요. 이게 확장되면 마을이고, 이게 확장되면 교회고, 이게 확장되면 도시고,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서 하나님 끝장내는 분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어떻게 하시는요? 정확무오하게 하셔. 왜? 주관자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그 선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호랑이굴 같고 이 사자굴 같은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많으니까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수도 없이 예언해가지고 2000년 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게 초림입니다. 초림. 메시아가 처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분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에 찔려가지고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 왕으로 계시다가 때가 꽉 들어차면 만삭 되듯이 해산의 진통이 다 들어차고 나면 다시 오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재림이라 그래요. 처음은 오셨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경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죄인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로 오셔서 다 끝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100살 가까운 사도 요한이 초림은 됐으니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재림의 예수님, 죄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십니다. 요란 뻑적지근하게 오셔요.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예언, 선지, 미리 깨달았던 말을 하나님이 요한의 심령에다가 예금하듯이 예치시켜가지고 말하게 하는데 그 랭귀지가 심발릭 랭귀지, 그림 언어, 영상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 재림의 구원에 복된 소식을, 아이고 이거 뭐 전쟁 나나 사람 죽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복된 뉴스인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그림 언어가 여기 영화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신랑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졌어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가까워졌지만 지금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들,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노력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비즈니스도 바쁘고 어디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놀고 먹고 사업하고 할 것 다 하지만은 맷돌을 돌려야 되지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해도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요새 목사 말이 씨가 잘 안 먹혀요. 안 들어요. 뭐 그럴 거는 말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깊이 잠들어 있느냐? 이 시대가 그렇게 미혹하게 하고 잠들어 있게 해요. 잠을 신부들을,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하고 성도들 아닙니까? 이 신부들을 깨우려면은 깨우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네 신랑 온다! 당신의 신랑이, 당신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 예수가 곧 오신다! 이러면 그때 막 신부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잠들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속히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니까 안 오실 것 같지요? 드디어 올 것 같지요? 세상 잘 돌아가잖아요. 포스코의 용광로도 잘 돌아가고 정치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게 잘 돌아가잖아요. 교회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 세상의 정신과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이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달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 세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적 세상적인 것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 정도로 세게 억압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요. 내 육신에. 이 계시를 요한이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것 같잖아요. 오기는 뭐가 와? 특별히 여러분 이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열심 내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에 한번 빠지면 이게 막 미쳐버립니다. 환장을 해버립니다. 집도 팔고 가족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진실인데 스캔들을 일으켜요. 마귀가 귀신이 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게 1992년에 어떤 일이 났느냐. 다미 선교회라고 다 미쳐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9시 뉴스에 유명한 그때 앵커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그 사진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앵커들이요. 보라고 이 정신병자들이라고 이 미친놈들 봐라고 뭐 이런 거를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가짜 뉴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오시기를 열렬히 사모하다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날과 그 때를 압니까 못 압니까? 특급 기밀 처리가 됐어요. 대충 분위기는 알지만 언제 아 이제 점점 가까 이런 정도로 알지만 그 D-Day, V-Day는 누구만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하면서 그 안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막 말씀대로 막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온 교회가 망신살 뻗쳤잖아요. 또 이 주제는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공부 많이 하고 세련되고 사람 많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저 같은, 아 저는 좀 안 그런가 이런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를 꺼려해요. 왜? 혹시라도 이단 사이비 논쟁에 휘둘리거나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또 어때요 본인들도 괜히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조롱을 받을까 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각성을 하는 메시지와 말씀을 양식을 안 먹으니까 다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들을 소위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 한번 보라고요. 이런 거 안 외칩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안 하잖아요.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교수님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어나서 부지런히 예수 재림에 신랑 오신다는 나발을 불어대야 돼요. 나발을. 그런데 여러분 나발을 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방네 나발만 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나발은 마지막에 가까운 나발이기 때문에 진짜 잘 불어야 돼요. 곡이 어려워요. 악보가.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제대로 실력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발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신랑이 오십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뭐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이쁜 옷 입고 몸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속사람을 예쁘게 단장하세요. 죄에서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신부의 예복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가까웠으니까 결혼식 준비하세요 하고 외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잠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랑이 늦게 온다, 신랑 안 온다, 드디어 온다, 힘들어 죽겠는데 불평, 원망, 낙심 또는 예사로 불순종하거나 심지어는 세상하고 바람을 피워버려요. 신부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신랑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얻더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자가 예배 때 선포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는 예배적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마라나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마라나타 하시면 돼요. 마라탕이 아닙니다 어른들, 마라나타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두 번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냥 마라나타 하십시오. 알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떨겠어요. 신랑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 좋아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이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요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순교하고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면서도요 성도들끼리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가난 중에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듯이 신랑으로 마라나타 한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와 시련과 가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도들의 희망이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세요. 할렐루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마라나타. 오늘 예배 때 끝나고 저하고 악수할 때도 마라나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탕을 사주세요.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라나타 곧 오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만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영생의 열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입니다. 개들과, 이건 짐승같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을 말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 밖에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느니라. 또한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이 11절에서 경고하시고 12절에서 격려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경고입니다. 경고. 내버려둬라. 열심 내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그냥 하라 그러고 말 안 듣고 엉망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이 믿는다고 뚱뚱하게 사는 사람은 내버려둬 말라, 뭔 짓을 못해라고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을. 사랑한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격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랑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바쁘지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신부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기도합니다. 신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적, 육신적, 물질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잃어버리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마라나타, 깨워주시옵소서. 민족을, 열방을 깨우는 돌파구를 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